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찾아다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언. 결국 밀러 대위와 부대는 그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라이언이 동료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하자 밀러 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아, 널 찾느라고 동료가 둘이나 죽었어. 알겠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8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주연으로 톰 행크스, 맷 데이먼 등 유명 배우들이 연기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격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이라는 한 병사의 구출작전을 생생하게 묘사해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했는데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지금 만나봅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북부 오마하 해변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된 상황과 두려움에 무기력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을 응시하는 밀러 대위, 그리고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두려움에 지친 그의 대원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쓰러져갑니다. 마침내 밀러 대위를 비롯해 그들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옥과 같은 사투 끝에 해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같은 시각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전황 속에서 미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형제 모두 이 전쟁에 참전한 라이언가에서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3형제가 이미 전사하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되는데,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라이언 부인을 위해 미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결국 사령부에서 막내를 찾아 집으로 보낼 임무는 밀러 대위에게 부여되고, 이건 지금껏 수행했던 임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거였습니다. 밀러는 6명의 대원들과 통역병 어팸 등 새로운 팀을 구성해 작전에 투입됩니다. 라이언의 행방을 찾아 최전선에 투입된 밀러와 대원들은 미군에게 접수된 마을을 지나던 중 의외로 쉽게 그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임무 완수의 기쁨도 잠시, 그는 제임스 라이언과 성만 같은 다른 인물로 밝혀지는데요. 다음날 밀러 일행은 우연히 한 부상병을 통해 제임스 라이언이 라멜 지역의 다리를 사수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재는 독일군 사이에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8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대원들은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밀러 대위는 부하들을 설득해 다시 라이언 일병이 있다는 곳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독일군과의 간헐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결국 밀러 일행은 라멜 외곽 지역에서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죠. 하지만 라이언은 다리를 사수해야 할 동료들을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존 윌리엄스 그리고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The Last Battle,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네 번째 작품입니다.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이 영화가 미친 영향은 아주 큽니다. 시들어가던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쟁 영화의 유행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큰 규모의 전쟁 묘사는 2000년대 전쟁 영화들이나 게임에 큰 영향을 줬죠. 실제 참전용사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때와 달랐던 건 냄새뿐이었다 라고 말한 인터뷰가 유명합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또 도입부의 참혹하고 실감나는 전투 장면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제 2차 세계대전 전쟁터를 찍은 것처럼 사실적으로 담은 이 장면들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촬영한 야누시 카민스키가 촬영을 맡았습니다. 카민스키는 카메라 렌즈에서 보호막을 벗겨내 1940년대의 느낌을 살리고 배우들의 움직임에 사실감을 더했는데요. 마치 관객이 직접 해변에 상륙한 것처럼 느껴지는 뛰어난 현장감을 자랑하고 있죠. 영화 소리면에서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이 장면은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폭음 때문에 청각이 들리지 않는 인물의 상태를 소리를 없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상륙 장면은 아일랜드의 커라클로 해변에서 4주간 촬영됐다고 합니다. 1,000명에 가까운 보조 출연자들이 동원됐는데요. 그중 20명에서 30명은 실제로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에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참고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로버트 카파는 전설적인 종군 사진기자로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상륙을 맡은 제1파 부대와 함께 해안에 상륙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100여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인화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됐고요. 이 중에서 건진 10여 장을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에 참고했다고 합니다. 카파의 사진은 사실상 유일한 전투 현장 사진 기록이었죠.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주제곡입니다. 오마하 비치, 오마하 해변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는 톰 행크스, 에드워드 번즈, 톰 사이즈모어, 빈 디젤, 맷 데이먼이 등장하는데요. 약 3시간에 달하는 장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단 60일 만에 촬영됐다고 합니다. 촬영 전 톰 행크스를 비롯한 출연자들은 실제와 같은 연기를 하기 위해 실제로 해병대 대위의 데일 다이에 협력하에 신병훈련소에서 동등한 훈련을 10일 받게 됐는데요. 라이언 역의 맷 데이먼은 신병훈련의 멤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습니다. 10일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구출대 일원들이 라이언 일병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훈련에 마친 배우들은 쉴 새 없이 2주에 달하는 전투 장면에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촬영지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서두의 오마하 해변 상륙작전의 장면은 아일랜드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실제 오마하 해변은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미술감독 톰 샌더스는 몇 주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촬영장을 찾아 비슷한 해변을 아일랜드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일랜드 육군은 추가로 250명의 예비군을 촬영에 빌려줬는데요.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이 예비군들 대부분은 멜 깁슨의 브레이브하트에도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 기관총의 총성은 진짜 총소리를 녹음해 사용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흥행 이후에도 2002년 캐치 미 이프 유 캔, 2004년 터미널을 통해 감독과 배우로 두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세 작품의 장르가 판이하게 다름에도 모두 흥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스필버그의 연출력과 행크스의 연기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2015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스파이 브릿지에서도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라이언 일병 역을 맡았던 맷 데이먼은 후에 제이슨 본 영화 시리즈의 주연 배우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Him to the Fallen, 전사자들을 위한 찬가 함께 듣고 오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두 개의 실화와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에 의해 감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1944년 6월 6일 당시 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휘 아래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고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진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죠. 특히 당시 상륙작전의 요충지였던 오마하 해변은 미군의 몫이었고요. 작전 수행 중 수많은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에 등장하는 27분간의 해안가 전투 장면은 바로 그걸 재현한 겁니다. 두 번째 실화는 전선에서 일반 병사를 구출해온다는 기본 줄거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각본가 로버트 로뎃이 1994년 미국의 남북전쟁 기념비를 관람하던 중 문득 떠올린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원작자이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역사 자문위원이기도 한 스티븐 앰브로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2차 대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출신으로 2차 대전에 참여한 밀란드가의 4형제 중 3명이 노르망디와 미얀마 전선에서 사망하자 미군은 종군 목사 프란시스 샘슨을 파견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프리츠 밀란드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Revisiting Normandy, 노르망디를 다시 찾다. 함께 들어보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총 제작비 6,5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비평가들의 비평과 흥행을 볼 때 성공적인 영화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북미 약 2억 1,600만 달러, 해외 2억 6,500만 달러까지 합하면 모두 4억 8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1999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음향 효과상 등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1999년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Find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찾기 들어보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차 대전이 인류의 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 종종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영화 1941, 태양의 제국, 독일 사업가가 유대인을 구하는 내용의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2차 대전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스필버그는 데뷔 이후 1970년대에는 주로 오락적 장르 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대규모 세트와 많은 수의 인력이 소요되는 블록버스터 감독으로 명성을 누리는 동시에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대표작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 시기에 스필버그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순간조차도 마지막까지 발휘되는 인류애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후 2000년대를 넘어서며 마이너리티 리포트, 캐치미 이프 유 캔, 터미널, 우주전쟁, 민헨,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링컨을 연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어떤 말이 필요한가? 전쟁 영화 중 최고다, 초반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은 전쟁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이다. 그 어떤 평가도 부족하네요. 전쟁의 잔혹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영화다. 감동적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신문 가디언 평론가는 전쟁의 트라우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담한 휘황찬란한 연출과 액션, 가슴 아픈 드라마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했고요. 미국의 엠파이어 평론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강력하고 단호한 전쟁 영화다. 전쟁의 비인간성과 주인공들의 인간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대단히 인상적인 영화로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밀러 대위, 그거 알아? 부하가 죽어나갈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말하곤 해. 그의 죽음으로 다른 둘, 셋, 아니 다른 10명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어쩌면 100명일 수도 있고. 부하가 몇이나 죽은 줄 알아? 호버스, 몇 명인데요? 밀러, 94명이야. 그건 내가 그 10배의 사람들을 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안 그래? 아니면 20배의 사람들을 구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간단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임무를 합리화하는 거지. 호버스, 그런데 이번엔 한 명을 구하는 거예요. 밀러, 라이언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고향에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거나 수명이 긴 전구를 만든다거나 말이야. 라이언을 구하러 가는 임무 수행 중 아끼는 부하를 잃고 나서 밀러와 호버스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인데요. 수행 중인 임무에 대해 느끼는 회의와 의문, 하지만 그들이 구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신랄 같은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밀러 대위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며 라이언에게 유언을 남기죠. 제임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못 가지.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라이언 일병 구출작전이라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소수 정예 부대원들을 주인공으로 한 전쟁 영화였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오마 해변 전투 장면의 생생한 묘사로 전쟁의 공포를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밀러 대위는 군복무 전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였죠. 하이스쿨 티처, 고등학교 선생님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 주인공이 된 여성 관련 소식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화제의 여성들, 여성, 그리고 FIFA 여성 월드컵입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달 유독 굵직한 화제의 여성 뉴스가 많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이 뉴스의 주인공이 됐는지 알아보고요. 영어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낱말 사전에 여성의 정에 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경기를 끝으로 한 달 넘게 열렸던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여성 월드컵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달에 뉴스를 장식한 화제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리 천정을 깨고 여성으로서 법조계, 학계 또 언론계에서 입지를 굳히면서 지도력을 보여준 인물 소식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 여성부터 알아보죠.
네. 자, 화제의 주인공이 된 두 여성을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모두 흑인입니다. 네.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 씨, 그리고 데이나 더글러스 씨입니다.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흑인 여성 판사입니다.
아, 두 사람 다 나이가 젊다고 하던데요.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먼저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입니다. 41살인데요.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 잭슨 태생인데 앞서 미 동부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지난 12일에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게 언젠가요?
지난 6월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올해 의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던 12일에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에 대한 인준안이 53대 35로 통과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12월 13일 기준으로 상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 후보 가운데 96명을 인준했습니다. 이 가운데 네. 대부분이 여성이거나 유석 인종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법원에 더 큰 다양성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에 대한 민주당 측 평가는 어떤가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인준 표결에 앞서서 이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는 우리 법원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많은 바이든 대통령 지명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전에 가능한 더 많은 후보자를 인준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인준 청문회 당시에 공화당 쪽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부 공화당 의원은요.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가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그 변호사 시험 개정안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격했습니다. 네. 법조계의 인종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그 주의 변호사 시험을 변경하자는 그런 제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는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번 그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쳐서 타미카 몽고메리 리브스 지명자는 앞으로 다음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제3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일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가 주 대법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연방순회 항소법원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요. 네. 미국 법원 체계를 좀 이해하면 이 여성들이 화제가 되는 이유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대법원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모든 주가 대법원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 말고 주마다 대법원이 있습니다. 주에 네. 따라서 뭐 2심제인 경우도 있고 3심제인 경우도 있는데요. 주 대법원의 판사는 5명에서 9명까지로 다양합니다. 네. 몽고메리 리브스 판사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2019년부터 일했는데요. 이번에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은 곳은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 있는 제3순회 항소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주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연방 법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미국 연방 법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국의 연방 법원은요, 그게 연방 대법원, 그리고 전국에 설치된 94개의 연방 지방 법원, 그리고 13개의 연방 항소 법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연방 대법원은 연방 헌법 3조에 의해서 미국의 유일한 최고 법원이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 한 명이 있고요, 대법관 8명,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포함한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상원의 그 조언과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임기는 종신제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2심 법원인 13개의 연방 항소 법원은 11개 지구의 순회 법원, 또 워싱턴 DC를 관할하는 항소 법원, 또 연방 순회 항소 법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연방 지방 법원은 어떤가요?
연방 수준에서 지방 법원은요, 일반적 관할권을 갖고 있는 1심 법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각 연방 지방 법원은 파산 법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1심 법원으로서 여러 개의 특별 법원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94개 지역을 나눠서 각 지역에 연방 지방 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 한 개씩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구가 많은 주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재판구가 있고요. 일리노이주에는 3개, 위스콘신주는 2개, 이렇게 인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그 사건의 취급 건수에 따라서 다양해집니다.
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안에 집권당 성향 판사들을 연방법원에 임명하는 걸 또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이었죠?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를 미국의 첫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여성 누군가요?
예. 자, 두 번째 흑인 여성 판사, 데이나 더글러스 씨입니다.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에 있는 제5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첫 흑인 여성 판사인데요. 지난 13일에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올해 나이가 47입니다. 더글러스 판사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신인데요. 법률자문회사에서 변호사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일을 했고요. 2019년부터 뉴올리언즈에서 연방 치안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네.
이 더글라스 판사의 인준안은 65대 31로 통과했고요. 지난 16일 취임했습니다.
네. 자, 화제 여성도 계속 살펴보죠.
네. 미국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처음으로 여성 편집국장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언론인인 엠마 터컷인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창간 133년 역사 만에 여성이 편집국의 수장이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소셜미디어가 등장한 후에요. 미국의 언론 매체가 구독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네네.
이 엠마 터커 씨를 영입한 배경도 이와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터커 씨는 현재 영국 썬데이 타임즈의 편집장입니다. 내년부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주 중요한 성장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되는 건데요.
네.
터커 씨가 이 썬데이 타임즈에 있는 동안에 디지털 독자층이 2배 이상 늘었답니다. 구독자 수를 2019년 말 기준으로 32만 건에서 올해 9월 말까지 45만 건으로 올려나는 겁니다.
네. 자, 엠마 터컷이 어떤 사람인가요?
터컷이는 1989년에 영국 명문대입니다. 옥스퍼드대에서 정치, 철학, 경제, 융합학부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 본사가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입사를 해서 정치와 경제 부문 보도를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과 독일 베를린 등에서 특파원을 거쳤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주말판 국장이 됐습니다. 썬데이 타임스 국장 직전에는 타임스에서 또 부국장도 했는데요. 결혼해서 슬하에 세 아들을 둔 워킹 맘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 화제 여성들 네 번째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적 명문사학이죠. 하버드대학에서 흑인 여성이 총장 자리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2살 나이에 IT계 여성 클로딘 게이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1636년에 하버드가 문을 연 이래 386년 역사 속에 흑인으로서는 첫 번째 총장이고요.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입니다.
네.
게이 총장은 1970년 미국 뉴욕의 IT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명문인 스탠퍼드 대에서 경제학 공부했고요. 하버드 대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를 거쳐서 하버드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두 번째 키워드는 여성이네요.
네. 캠브리지 사전이 이 우먼, 여성에 대한 기본 정의를 성인, 여성, 인간으로 이렇게 두면서도 두 번째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성으로서 자신을 식별하는 성인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겁니다.
네.
캠브리지 사전 대변인은 여성에 관한 이 두 번째 정의가 들어간 시기는 지난 10월이었다고 CNN 방송에 말했는데요.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보수 논평가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요. 또 우익 언론 매체에 의해서 다뤄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답니다.
네. 이 여성의 정의, 올해 자주 등장하는 화두였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와 추세 때문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캠브리지 사전 대변인은 그 여성의 정의가 최근 몇 년간의 문화 전쟁의 또 다른 영역이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전의 새로운 정의를 정치적 성명으로 보는 등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런 변화는 특정 단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다른 사전은 어떤가요?
CNN은 다른 사전들도 수년에 걸쳐서 성별과 또 성별 정체성에 관한 용어를 비슷하게 변경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2020 메리엄 웨스터 사전은 여성의 정의를 남성과 반대되는 성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기존 여성에 대한 정의에 추가를 했습니다.
생물학적 정의에 더해서 여성에 관한 정의가 추가되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의 인준청문회에서 이 마샤 블랙번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했던 그 질문과 답을 떠올리면 답이 될 것 같아요. 텐데요.
네.
정치권에서 여성의 정의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자, 당시 블랙번 의원은 여성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잭슨 지명자한테 물었고요. 잭슨 지명자는 자신은 생물학자가 아니므로 이 맥락에서 여성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블랙번 의원이 당신이 여성이 무엇인지와 같은 그런 근본적인 것에 관해서 나에게 직접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듣고 있는 진보적인 교육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수영대회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선수가 경쟁하도록 허용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 경쟁하고 또 승리하기를 희망하는 소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짧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여성 월드컵 대회입니다. 중동국가 카타르에서 열렸던 2022 FIFA 월드컵 대회 폐막식이 지난 18일 치러지면서 공식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폐막식 전날인 17일에 국제축구연맹이 여성 월드컵 경기를 장려하는 행보를 보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FIFA가 여성 월드컵 대회를 월드컵 공식 일정에 추가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네,
잔니 안판티노 FIFA 회장은 월드컵 발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얘기라서요. 여자 월드컵 축구대회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FIFA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고 내년 7월부터 한 달간 열리는 2023 여자 월드컵에서 출전팀이 사용할 29개 베이스캠프를 공개했는데
네.
내년 대회부터는 참가국이 24개 나라에서 32개 나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올해 남자 월드컵에 맞먹는 규모가 되는데요. 최신 훈련 시설 등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달의 여성 뉴스로 12월 화제가 된 여성들 뉴스로 살펴봤고요. 캠브리지 사전이 여성의 정의를 추가했다는 내용, 국제축구연맹이 여자 월드컵 경기를 장려하고 있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남북한 출신 예술인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연주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한강 남서쪽 강서구에 자리한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가요 콘서트 가을 음악회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 동혜원 기자가 음악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11월 23일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 공연장에서 2022 가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소외금 연주자 탈북민 박성진 씨와 아코디언 연주자 탈북민 류지원 씨가 동료 오빠 생각으로 첫 무대를 열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2022 가요 콘서트와 가을 연주회로 남북 출신 예술인들이 모여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이 됐는데요. 행사 소개 먼저 남북통합문화센터 평화통합팀 박근희 씨에게 들어봅니다.
남북한 출신의 다양한 가수분들, 음악가 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 행사고요. 앞서 열리는 가요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들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뒤에 가을 연주회 분들은 보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피아니스트, 소프라노, 테너 같은 이제 성악가 분들도 참석을 하시고요. 남북한이 이제 다양한 배경을, 다양한 고향을 두고 자라온 분들이시지만 마음만은 함께 한 곳에서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노래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팝송부터 북한 노래 그리고 오솔레 미오 같은 가곡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섭렵해서 이번에 연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행사 시작 시각이 다가오자 연주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관객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탈북 예술인들의 지인과 강서구 인근 주민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탈북민 분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웃, 친지분들이 방문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는 문화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지나가다가 팸플릿을 보고 지금 같이 입장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행사 너무 성황리에 진행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20여 명의 남북 출신 예술인이 함께했습니다. 예술인들은 화려한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고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는데요. 탈북 가수 백미경 씨는 이날 두 곡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 된 작은 통일을 경험했다고 전했고요.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울컥하기도 했고, 너무, 글쎄요. 이게, 그, 무대는 안 떨린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두근거림도 있고 참 쫄깃쫄깃한 무대인 것 같아요. 소통의 장, 오늘 하합의 무대잖아요. 무대 자체도 오늘 무대만큼은 통일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뭉클했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너무 이게 가라앉질 않는데, 오늘 같은 통일의 통합의 무대가 좀 더 활성화되고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이게 스스럼이 없지 않을까요? 북한이다, 남한이다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이 무대에 남북한의 가수들 같이 올라서면서 아, 이게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벌써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게 좀 확산돼서 커져서 통일이 빨리 돼서 나는 내 고향에 가서 콘서트 하고 싶은 아, 이 무대가 쭉 이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백미경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안성진 씨는 한국 출신인데요. 탈북 예술인과 함께 공연의 전부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어쨌든 북한 출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이랑 공연을 해볼 일이 없으니까 말투도 그렇고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생소했죠. 일단 소감이라면 그냥 제가 연주를 해보니까 그냥 같은 한 민족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지 그렇게 이질감이 있거나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요. 감성적으로나 음악적인 것들은 뭐 전 세계가 동일하잖아요. 북한 분이든 한국 분이든 그래서 그냥 즐겁게 연주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 피아니스트 안성진 씨는 남북 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가 더욱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전했고요. 더 많은 남북한 출신의 주민들이 이 공연장을 찾아 함께 소통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전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좀 홍보가 많이 돼서 모두가 가족끼리 아울릴 수 있는 한국분들의 가족분들도 많이 와서 같이 볼 수 있는 좀 그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계절에 많은 음악적인 감동을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바라는 점이라 하면 좀 자주 이런 횟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악회. 그 다양한 연주자분들하고 좀 더 이렇게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바람은 아코디언 연주자이자 탈북 가수인 류지원 씨의 바람과도 같았는데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근데 우리 공연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게 좀 어색하거든요. 그 저는 좀 먼저 적극적인 스타일인데 다음에 또 봤을 때 또 인사를 해봐요. 그러면 자꾸 보다 보면 이 사람 싫지 않은 거 아니에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 이런 콘서트나 이런 환경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이 더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융화되면서 이 사회에서 잘 자라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연이 시작되니 관객들은 집중해서 남북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했고요.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나올 때는 손뼉을 치거나 함께 호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연장이 꽉 찰 만큼 많은 관객이 찾아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관객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친구들 3명이었는데 공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엄마랑 원래 도서관에서 책 빌리려 했는데 공연한다길래 재밌어 보여서 왔어요. 너무 좋아요.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북한 분 만났어요. 뭔가 재밌고 그 신기했어요. 막 강 어떻게 건너왔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숨어서 왔다고 하는 게 뭔가 한마디로 대단했어요. 통일이 돼가지고 열차 타고 가서 막 평양냉면 먹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통일이 빨리 되면은 더 넓어지는 거니까 더 좋아요. 우린 같이 한민족이니까 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오신 가수분들을 볼 수 있어서 신기해요. 같이 통일한다는 거랑 비슷하게 약간 같이 하면 뭔가 더 거기 있는 가수분들이나 좋은 궁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장에는 이번 연주회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찾아온 한 탈북민이 있었는데요.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입니다. 안찬일 이사장은 이 가요 콘서트를 어떻게 즐겼을까요?
북한에서 오신 예술인들, 대한민국의 통일 전도사들이죠.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뭐, 여기 오신 저 탈북민 가수, 피아니스트, 최고의 가수 예술인들이 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가을의 정치와 함께 고향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또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그 뜨거운 것을 이제 가슴속에 안게 되었는데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북한에 우리 그 연주를 하는 우리 박성진 씨 또 북한의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넘어온 우리 전향진 씨 이런 분들 노래 들으니까 내가 고향에 다시 안긴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한 또 통일과 관련한 강의를 듣고 있는 한국 시민 이은혜 씨는 탈북 예술인들의 무대가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실력이 출중하신 가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저런 전향진 씨나 그런 류지원 씨 같이 이런 훌륭한 가사들을 이제 외부에서는 이렇게 무료로 공연을 감람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탈북민들 가수분들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선택하셔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이채원 가수분은 북한에서 배워오신 발성, 그 성악 발성 그대로 노래를 하시는데 너무 아름답고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 관련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그냥 관객으로서 너무 아름답게 들을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실력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한국 분들하고 약간 창법이 다르면서 그런 목소리가 다들 너무 꾀꼬리 같으세요, 일단.
끝으로 남북통합문화센터 박근희 씨는 남북연합연주회를 통해 관객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점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센터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저희 센터가 문화로 하나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든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다양한 감상을 즐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